눌러냈어요.
좋은데? 안녕하세요. 베드로전 수상정부님을 모신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얘기해봅시다. 베드로전서 하면 이제 딱 이 이미지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유명한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 로마서는 복음이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관련된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한 권의 책, 뭐 후서도 있긴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이제 두 권의 책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저작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이 제시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서를 좀 더 깊게 있게 봐야 된다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봅시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로마라고 하면 베드로 전서 마지막이죠.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라고 표현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벨이라는 뜻이 표현하죠. 이제 바벨이라고 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은 아마 로마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가서 어디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맨 앞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와의 흩어진 나그네, 뭐 이렇게 상대를 하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가 있으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편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서 했던 편지라면, 또 베드로가 하는 뭐 전국 사역을 기본적으로 하셨으니까 여기저기 사역을 다 다니셨는데 로마까지 와서 아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의 어떤 문화 분위기 이를 좀 갱신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설교였겠지, 편지였겠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가 이스라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할 때는 뭐 이게 무슨 한국 교회에게 전함 이런 뭐 목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전체 풍토와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세계 교회 중심이죠.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어떤 이런 흐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근데 교회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가 들어와 버렸다. 이걸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서부터 서신서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서신서는 항상 상황적인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는 교리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이미 얘기한 거죠.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상황 좋지 않았나 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쵸? 고난. 그리고 조금 지겨울 것 같으면 시련, 뭐 연단, 뭐 시험, 뭐 불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단어로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을 보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럼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는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문맥에서 그러니까 본론부에서 베드로가 막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상황적인 얘기는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직장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 교회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녕 한나 어떻게 왔어? 애 지금 어떻게 하고?
도망갔어.
아니 나 너무 애기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한나 반가워요. 애기 없이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얼마나 좋겠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면 그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로부터 왔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금 조언하는 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 권력이죠. 너희 상사, 주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한 줄 그냥 나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지금 옛날 바울이 얘기했던 부부관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가정 권력이죠. 그냥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플러스 알파로 하긴 하지만 교회 권력, 장로들에 대해서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권력 관계, 권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권력이 이들을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베드로, 그게 이제 이들에게 한 문제였을 거예요. 예, 정치 권력이, 그리고 이 이후로 얼마 있다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당시 정치 권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연계돼 일어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고난의 메인 테마는 어디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났고 전체로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존대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가 야고보서에 대한 거였다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건 뭐예요? 권력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권력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돈 있는 사람 질투하고 그렇죠? 나 왜 돈 없냐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해 나간 게 야고보서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권력관계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패턴으로 반응할까요? 그리고 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권력이 이들을 공격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들이 건강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건강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고 이들의 반응이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건강하지 반응했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한테 대한 대응을 잘 못한 것과 함께 베드로가 지금 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예요? 권력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람들이 예전의 생활 태도로 돌아간 거죠. 그게 아까 선아가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되게 뭐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테마는 이들이 권력 때문에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방탄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장 14절에는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1장 18절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 2장 1절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 2장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4장 2절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 살지 말라. 4장 3절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한 것에 지나간 때가 족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문제가. 이들 보면 그냥 간단하죠. 정치 권력 때문에 권력? 그러니까 세상이 그지 갖고 힘, 그지 갖고 더러워서 힘드니까 놀았어요. 그게 딱 이스라엘 교회,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죠. 그쵸?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앞에 부딪혀서, 그리고 세상의 이 가정 권력과 직장 권력과 정치 권력과 다 포함되는 거죠. 이 3대 권력 앞에 부딪혀서,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흘러가지 않고, 신앙적으로 뭔가 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놔버린 거죠. 이걸 놓으면 그 다음에 이 블랭크를 뭘로 채웁니까? 블랭크를 뭘로 채우긴 놀아야지. 스트레스 해야 되잖아요. 놀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베드로가, 니네가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었기 때문에 아까 뭘 느끼신 거예요? 반발심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 힘들어서 노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쵸? 이제 베드로전서가 이제 논의된 맥락입니다. 이게 큰 흐름은 대략은 알겠죠? 그쵸? 어렵지 않고요. 이거 보시면 약간 이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이 청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권력적인 문제? 말이 권력적인 문제라니까 어려우니까. 권력적인 문제, 우리 정치 권력이라면 뭐예요? 아, 사회가 거지 같아. 왜 이젠 뭐 비정규직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취업이 어렵고,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주고, 뭐. 사회가 거지 같아. 두 번째. 회사 갔는데 상사가 거지 같아. 그렇잖아요.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잡으신 분도 계시지만 권력을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권력이면 엄마가 그지 같고 아빠가 그지 같고 뭐 남편이 그지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권력을 그 집은 아이가 갖고 있죠 아직. 첫째 때문에 힘들고 막 아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힘들고 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얘는 내가 이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이거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특별한 거죠. 우리가 다 똑같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힘들고 권력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의사결정구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들로 내가 보는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느껴져요? 그쪽이 권력이잖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권리 내 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느껴지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놀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옛날 정욕과 사욕과 구시대 풍습과 이런 걸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내가 사라지죠.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전체적으로 큰 중심을 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인 얘기겠지만 베드로전서 끝나고 여러분 이 마음에 담아가야 되는 얘기인데 힘들고 짜증난다고 놀지 마요. 그다 인생 좀다니까 이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의 근본은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깊고 따뜻하게 의미 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시작해보죠. 사람들이 그 반발심을 느끼는, 아까 지금 너무 좋은 단어를 얘기해줬는데 반발심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베드로가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맨 처음에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2장 중반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그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왕이나 총독에 순종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18절에 보면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우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5절을 보면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표현해요. 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죠. 왕 따위. 우리 잠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순종하래. 왕에게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제도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직장 가서 상사한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순종하고, 교회 와서 장로한테 순종하래.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히죠. 축하드려요. 나 누이슨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하여튼 아 제가 장로예요. 목사 나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 가르침으로 하죠.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가서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고 회사 가면 직장 상대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 제도에도 순종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반발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만 읽고 싶어요? 계속 읽고 싶어요? 그만 읽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읽었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왜? 우린 또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편집하는 자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기억을 못해요.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도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말대로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멀리서 걸어오시면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걸어오는데 욕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총독부에 잡혀가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정치 권력에 순종하기를 하셨습니까? 종교 권력에 순종하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근데 베드로는 순종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문장들과 이 책을요 그 교리서를 읽어버려서 객관적인 의미의 순종을 읽어버리면 큰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서신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지 않았던 순종이 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그들이 어떤 불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순종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그럼 그들이 가졌던 불순종은 뭘까요?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걸 쭉 합치셔야 돼요.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베드로가 국가 권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13절을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죄송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총독의 의미를 베드로가 먼저 규정하고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와 권력, 왕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제도, 왕, 권력, 사회 권력을 표현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찰 막 욕해요. 근데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 뭐에 막 이랬지만 경찰의 단점이 있지만 실제 경찰에서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원 막 욕해. 근데 법원이 아예 없어지면. 그쵸? 검찰 막 욕해. 근데 검찰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 대통령 미친듯이 욕하는데 대통령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자면 거기 뭐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쵸? 그쵸? 제도권은요, 기본적으로 공공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선이 지켜진 거예요. 로마가 그지 같은 권력이긴 해도요, 로마 시대에도 내가, 아, 이거는 문제입니다라고 내가 가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었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제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권력 자체가 나쁘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권력은 나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권력은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시해도 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권력에는 선한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권력에는 선한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권력을 나쁘다라고 규정하고 무시해도 돼라고 하는 순간 거기 어떤 가능성이 생겨요? 권력이 나를 선하게 제안하는 것도 내가 무시하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목사 좀 그런가? 누구랄까? 아버지랄까?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틀린 말 많이 해서. 직장 상사, 뭐. 하여튼, 누구든. 아버지, 목사, 직장, 여러분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100% 틀린 말만 하네요? 여러분들 깰 때 100% 나쁜 말만 해요? 100% 잘못된 얘기만 해요? 다 그지 같은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권력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말은 다 틀려라고 날려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뭘 얻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버리죠. 보세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은 뭐래요? 주인이 까다롭다고 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너희가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슬픔을 참으면 이건 좀 이따 이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권력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권력은 선한 것이다 라는 측면들을 얘기해요. 선한 측면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런 선한 측면이 있는 권력을 다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 권력을 무시한 상태로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해서 네 마음대로 하다가 사실은 네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이 사람은요, 권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당시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마이너한 정성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핍박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은 문제가 있어. 이 세상 제도도 문제가 많고, 이 내 종, 직장 상사도 문제가 많고, 우리 집에 있는 남편도 다 문제가 많고, 얘네들은 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해버리면 거기 어떤 공간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난 쟤네들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선한 말이 있는데 그냥 내가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사실은 그것이 내가 내 멋대로 하는 합리화에 대한 지점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되게 신랄하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약간 이런 효과지.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싶은데,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건너가. 그럼 순간 나한테 어떤 흔들림이 있어요. 나도 갈까? 라는 흔들림이 있죠. 나도 갈까?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나도 갈까? 흔들림이 있을 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야. 난 여기 있겠어라고 결정할 수 있지만 나도 가는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논리를 주로 세운지 알아요? 아,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여기 차도 안 다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놨어? 이 제도는 잘못됐으니까 사실 지킬 이유가 없어. 라고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권력을 다 허수아비로 만들지 사회제도가 문제가 많아. 사회제도가 문제가 많아. 내 직장 상사가 문제가 많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이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 장로가 문제가 많아. 라고 니네가 말을 해서 오케이. 그 말은 되게 좋은데 그럼 그래서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 문제를 네가 지적하고 갱신하려고 한 거니? 그러면 그냥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나마 너를 잡아주던 그들을 무기력화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베드로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무렴 없는 옷을 외모를 단장한 것들에서 경계해요. 이게 뭐 화장하지 말라 또 이렇게 가볼 때 되는데 화장을 하시고요. 하셔야 돼요. 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안 하셔도 되지만 나올 땐 해야죠. 근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면서 화장하는 걸로 너를 꾸미지 마라고 얘기하고 너의 속사람을 단장해라고 얘기해요. 논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방법이 아 내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직장 상사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화장하죠.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날 포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 조사가 그지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회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날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가 그걸 요구하잖아. 난 원하는 것을 날 포장해줘요. 그래서 내가 사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사회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틀렸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야, 세상 그지 같잖아. 그러니까 너 성공할 생각만 해. 직장 다 이상하잖아.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잘 보여. 그리고 네가 밟고 일어나. 화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지가 이렇게 흘리는 거죠.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 권력 이상해. 그러니까 저들이 다 틀려. 저들이 다 틀려. 그러니까 넌 내 맘대로 난 내 맘대로 해도 돼 라고 하든가 가든가. 근데 내 맘대로 해서 잘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한다고 세상에 받아주나?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화장해 화장.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너를 포장해.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장로에 대해서 청년들이 판단할 때 교만하다고 표현해요. 내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요즘에 좀 딴 얘기지만 좀 가끔 보면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중권력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대중권력이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대중이 뭐에서 선한 얘기를 하거든. 하지만 대중의 문제는 뭐냐면 대중은 숙고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하면 몰려가서 이제 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자세한 사정이나 의미나 역학이나 그럼 누구까지는 잘못한 사람이고 누구까지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만큼 잘못한 사람이고 이건 그것을 숙고하기 때문에 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원도 그지 같고 검찰도 그지 같고 다 그지 같고 그냥 저놈이 죽일 놈이다 그러면 이제 쭉 몰려가서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대중은 숙고할 능력이 없어요. 대중은 숙고하지 않는다. 왜? 책임이 없으니까. 딱 들어보고 얘 나쁘네 얘 좋네 내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실체를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다. 내가 장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교회 피할 때도 숙고하셔야 돼요. 전 요즘에 남의 교회를 욕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왜요?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사 두 개 읽고 그냥 나쁜 놈이에요. 기사 세 개 읽고 나쁜 교회고. 아 그래 문제가 많구만. 자세한 사람 아나요? 양쪽 입장 들어봤어요? 모르죠. 한쪽 정보만 일방적으로 들은 거죠. 누가? 그것도 기자 한두 명이 이렇대! 라고 한 걸 갖고 난 이미 거기다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우리가 숙고하지 않고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게 맨 마지막에 교육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을 다 따로 보자는 게 아니라 한 센텐스를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세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권력에 문제가 있었죠. 권력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권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권력이 날 잘못대하니까 그 권력의 단점 두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를 날려버린 거죠.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몰라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돼요? 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게으르게 살기 시작하고 계속 놀고 옛날에 살던 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는 되게 초대교회 하면 되게 뭐 아, 순교의 정신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이런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날 먼저 때렸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날 먼저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누가 날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눈빛이 흔들리지 말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타로 맞아쳐야 돼요. 내가 날 때렸다고 해서 내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손만 흔들다든가 운다든가 웅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렸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딱 맞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다음 정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두 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 한 대 맞았을 때 왜 맞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큰일 나. 한 대 맞았을 때 내가 뒤돌아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러다 내가 뒤통수 맞을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 밀쳐야 되는 건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지 머리채를 잡아서 무릎을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얼굴을 내가 직결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결정해. 그 순간 결정해야 돼. 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들어봐야 돼. 누가 날 때렸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먼저 잘못했어요. 권력이 먼저 잘못했어요. 권력이 애들을 때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권력이 날 때렸을 때 아, 쟤가 날 때렸어. 난 억울해. 난 맞았어. 쟤네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할 게 뭐 있어. 그냥 사치하고 방탄하는 거지. 사치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방탄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력에 순종하는 건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권력에 순종하는요 대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에 이상한 권력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한 의사결정을 해요. 이걸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에 불의한 권력자에게 순종으로 여기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권력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권력을 얘기할 때. 사회권력을 얘기할 때 선을 고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권력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회권력은 여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권력을 얘기할 때도 네가 선하고 관대한 자에게만 잘하지 말고 나쁜 놈들에게도 잘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하라고 했어요. 그냥 까다롭다는 게 뭡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쁜 놈들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건 아닌데 저 사람 말이 맞긴 해. 일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참 까다로우시네. 이거 괜찮아. 좀 엄격하시네. 근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요라는 생각이 내가 있어도 오케이? 그냥 불이한 애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좀 불이하다 싶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는 한 명 얘기한 게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할 때도 거기에 사족이 붙어요. 남편이 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순종해줘. 왜? 네 행동을 통해서 걔가 감화될 수도 있잖아 라는 교육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걔가 좀 잘못되더라도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좀 좋게 해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가족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시 교회 권력에 대해서도 장로를 욕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장로에게 내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 싹꾼 노릇을 하지 말라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장로를 존경할 자를 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장로를 존경할 자를 알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장로는 장로에서 빠지는 거입니까?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 장로 빼고 네가 그냥 네 입장에서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수 있는데 네 입장에 찍고 까불고 평가하고 네가 뭐 저 사람 판단하는 사람 것처럼 굴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는 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높은 자리 가신 분들이 좋아요. 순종자만 다섯 번이나 얼마나 감동적이겠어. 난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이고 교회 오면 장로고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고 기득권자인데 다 모두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 베드로가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저 젊은 날에 이 은혜를 모르다가 왜 자기가 들이댄 입장이었으니 근데 나이 들면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요즘에 뭐 영화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불의한 권력자가 있을 때 정치 권력에 순종하는 건 오히려 내가 광장에 나가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정치권에게 순종하는 거야.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직장에서 저 사람이 그지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그 그지같이 일하는 거에 내가 소속돼서 돈 받아먹고 그러면 내도 더 편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불의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내 할 일을 내가 똑바로 해나가고 대충 접고 가도 나는 내가 할 것대로 하고 그래서 유난한 소리 듣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직장에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대충 가짜로 찍어가지고 야간수당 바꿨는데 난 그렇게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만으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한 행동이 되냐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근데 나는 그게 이 직장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까다롭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막 되게 승질은 들어온데 애가 그냥 내가 좀 화장 좀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좀 기계처럼 움직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서 내가 얘를 종처럼 부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내가 기준을 잡고 모범을 제시하고 제가 어떻게 하건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쟤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쟤를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쟤는 제대로 가도 나는 나대로 가정에서 똑바로 하면 그것이 가정에서 뭘로 세워져요?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도 사실 이렇잖아요. 네가 날 함부로 대해서 나 너를 함부로 대해주마. 네가 날 무시해서 나 너를 무시해주마.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과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이 되게 내가 갖고 있는 관계에 순종하는 거죠. 일단 베드로는 뭘 하자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권력적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다가 권력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회가 그지 같아서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 남편 뭐 아내 아이 어떤 권력적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직장에서 저 상사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싫어요. 딱 이렇게 권력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얘들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뭐 나도 뭐 대충 하지 뭐. 그럼 뭐 나도 뭐 그렇지 뭐. 라고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표현으로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인생이 망가져? 내 인생이 망가져요. 교회 체질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었는데 그 생계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러면 그래도 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나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얕게 살지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되라고 얘기해도 난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딱 유지를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 내가 서야 되는 입장 내가 바라야 되는 방향 그걸로 나는 나를 견제가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권력에 의해서 눌리지 않고 그 권력에 의해서 흔들림 되지 않고 그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갱신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반복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적인 마무리를 하면 세 번이나 반복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안 먹혀요. 제가 저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카운팅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카운팅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저래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행동을 보세요. 내 행동 자꾸 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상담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속아요. 상담할 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상담하고 내가 막 같이 열받고 막 같이 분노하고 진짜 그지 같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걘 진짜 이상한 애라고 생각 당장 헤어지라고 막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정말 그렇구나 라고 막 그러고 집안 생각해봤는데 집안 생각해보면 얘가 한 행동은 하나도 못 들었어. 얘는 어떻게 했을까? 얘가 한 행동은 다 편집된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 놈이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의도적인 건 비의도적인 건 우리가 그런 논리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는 되게 당연히 저 사람이 주동이고 난 반작용이니까 아, 난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아, 뭐 나는 다 익스큐즈를 해줘버리면 여러분 결국 망가진 건 내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이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걸음을 유지할 때 그 권력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인생의 온전한 경답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에 의해서 내 인생에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요. 그 권력 핑계대고 하던 걸 안 한 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인생의 태도를 바꿔서 네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옛날 태도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방탕하고 음란하고 네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유지하잖아요. 그건 당장 고난의 패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 유지하면요, 베드로는 그 지점을 분명히 지나서 결론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전공법이에요. 그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누가 내를 때렸을 때 눈을 징글거 앉지 마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쳐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안 맞아요. 내가 이런 자꾸 이렇게 뒤로 피하는 세상이 무섭고 쟤네들이 권력이고 이렇게 쟤들은 다 나쁘고 난 피해자고 이렇게 뒤로 피하는 태도를 갖지 마시고 내가 인파이트한 태도를 좀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거에 대한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본론에서는 현상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태도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다 상황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 정의, 삶의 태도 이런 게 사실 여러 가지 커다란 변수를 만듭니다. 뿌리가 돼요. 이 사람들이 고난에서 갖고 있는 정의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고난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난은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고난은 처벌이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저 권력자들 때문에 내가 처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억울하다라고 하는 건 정당성이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그 억울함의 정당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난은 형벌이다 라는 정의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형벌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은 형벌을 받았다. 나는 억울하다. 거기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고난은 세 가지 종류의 고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인데. 고난의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쵸? 지가 잘못해서 어려운 거. 이건 뭐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벌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인과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4장 15절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난 이건 완전 딴 얘기인데 이건 내가 아직 답을 못 내렸는데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이렇게 살인, 도둑질, 악행 수준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간섭을 해야 되지 말겠다. 내가 진짜 다시 오지랖을 떨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남의 일을 간섭하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볼까. 이 구절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읽을 땐 좀 읽으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우리가 무슨 얘기 잘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전하게 우리 남의 일은 좀 간섭하지 맙시다. 내 일과 남의 일을 좀 나누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거냐로 얘기하고요. 2장 20절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요. 3장 10절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들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어요. 그것들은 이 사람들이 안 억울해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생 고난의 첫 번째 뭐냐면요.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요. 그냥 네 잘못인 경우가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고, 네가 승질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고, 네가 자만하게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쵸? 그거는 누구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그럼 내가 인간관계로 내가 배상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이 없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게 있죠. 최근에 주기동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요. 수준이 있어서 내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 같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큰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해당이 좀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억울하다, 내가 왜 형벌을 받냐? 그러니까 이 억울한 정서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타인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소화하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우리가 부담스러운 지점이에요. 두 가지로 소화하라고 해요. 첫 번째, 타인에서 너희를 고난받는 경우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상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누가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잘못으로 누군가 뭐라고 받았어요? 누구 말에 상처되셨어요? 여러분들 하는 말에 누군가에 상처받은 적 있어요. 그쵸?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해서 내 어깨에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해서 남의 일을 어깨로 돌아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계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뭐, 이거 가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집권자가 잘못하고, 뭐, 응? 국가 권력자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억울하죠. 되게 억울한 건데. 그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제, 그냥, 일요일 아침에 6.25 터진 거?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억울하죠. 나는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뭐, 피난 가라고. 그럼 진짜 억울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덜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의 감정은 거의 6.25 정도가 아닌가. 너무 사회가 뭐 너무 그지같고 막 이런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피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걸 베드로는 두 가지 소화라고 하죠. 그건 상수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고 해요? 타인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단으로 소화라고 해요. 내가 A라는 방향성을 가져가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의 방향성에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 그쵸? 그쵸? 그 불편하게 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 공격은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공격에 저항해 나가는 방식, 저항해 나가는 행동을 통해서 내 이 방향은 더욱더 단단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것을 연단으로 소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내가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저항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 저항을 넘어가는 과정이 널 어떻게 하는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뭐가 저항이에요? 누가 저항인가? 여러분들 몸이 저항하죠. 여러분들 습관이 저항하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저항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저항해요. 그쵸? 모두가 여러분들 뜯어말려요. 근데 운동하려고 하면 아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 찌뿌둥함에 기반해서 내 머리가 왜 오늘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합리화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감정이 운동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한마음 돼서 날 이렇게 막아서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 그 저항을 내가 반복적으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운동을 하려는 마음이 되게 단단해지죠, 그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반드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한테 만약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친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뭐가 저항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먹은지 어떻게 알고 또 이상한 애들 꼭 나타나요, 그쵸? 아, 진짜, 아, 정말 성격 좀 고치려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저항감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합리화가 쟤한테는 그래도 된다는 논리를 제공해요.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말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쵸? 거기 뭐가 생겨요? 저항감이라는 게 발생해요. 여러분, 내 속에도 그래요, 내 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데도 내가 선한 방향을 세우고 움직이면 그 일정한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항은 고난이고, 그쵸? 힘듦이고, 피로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저항이 생기면 안 합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기존 질서에서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이 생기는 걸 상수로 받아들이고, 원래 이런 저항이 생겨 이런 저항을 넘고 이걸 반복해야 내 이 마음이 단단해져 라고 우리 속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그쵸?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과 태도를 바꾸면 당연히 저항이 있고, 남들이 아, 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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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여러분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그것들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일정한 저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저항에 대해서 내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단단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네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분리시험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통증이 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일정한 피로감이 있어 라는 걸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연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는데 필요도가 없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필요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업무 능력을 쌓는데 필요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일정한 필요도를 동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똑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요 일정한 필요도가 동반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막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은 운동하는 게 몸에 좋아요. 하지만 일단 몸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 게 사회에 좋아요. 결국은 사회에서 날 아름답게 바로 박수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찾아오겠죠. 하지만 일단은 저항이 더 심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아, 내가 연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내가 다 악하게 하는데 나 혼자 선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역을 끼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나는 이 양이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난 학부모 상담 6학년 내가 하거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뵙고 하반기에 내가 찾아뵈면서, 네, 선생님 나이도 안 많으세요. 서른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한테 내가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다 선생님만 같으면 전 공교육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뭐 제도 시스템 다 됐고 진짜 애들을 인격 관리도 되게 잘하시고 관계 조정도 되게 잘하시고 수업을 안 듣던 애가 수업을 듣고 내가 설명을 잘 이해 못하는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오고 그럼 됐잖아. 학교에서만 똑바로 하면 되잖아. 사실 거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애들 친구 관계 항상 어렵고 긴장되거나 6학년이 되는 거 고학년이 되면 애들 거칠어지고 아, 이게 진짜 어려워진다 했는데 애들 제일 친하게 지내고 아, 교사 하나가 똑바로 하면 관계 지도가 완전 다, 얘들은 진짜 애들이구나, 진짜. 초등학교 6학년에. 교사 하나가 똑바로 하면 관계 지도까지 완전 다 바뀌는구나, 경험했어. 근데 제가 갑자기 상상해보건데.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 노릇을 하려면 다른 선생님보다 업무량이 많을까,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수업 준비 대충대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애들 소소한 거 다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애들 관계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애들이 놀건 싸우건 수업시간 못 떨게 하잖아요. 수업 준비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뭐가 더 피로도가 더 세요? 이게 더 피로도가 더 세요. 더 상상해봅시다. 제가 어떤 일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다들 대충 수업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만 그렇게 유난하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럼 다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싫어하지. 유난하지. 유난해. 나도 젊을 땐 다 그랬지. 그렇죠?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구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해봐야 욕만 먹어요. 자기 입장에서. 백지 열심히 해봐야 욕만 먹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아 내가 괜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겠죠. 근데 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인정은 이미 왔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공한다? 아니 성공도 이미 온 거야. 내가 이미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이 똑바로 하고 있는 것에서 세상이 여러분들 저항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해도, 고난이 일으킨다 해도, 이미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심으로 그 진정성의 영향을 세상에 끼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십자가에서도 저항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고난 당하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야 하나님 이렇고 너희들은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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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지 않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일정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그렇죠? 그 고난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진정성을 우리가 전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내 등 뒤에 지고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함으로 생겨나는 고난은요, 그 자체가 이미 확장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방탕하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제 이중공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보기에 환장한 노릇인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힘들어. 근데 그 힘들다고 너도 잘못해. 그러니까 힘든 일이 두 배, 세 배가 돼.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얘기할 소지도 없어. 왜? 내가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사라졌어. 아니야. 저 사람 계속 나한테 잘못해. 근데 나도 나한테 잘못해. 나도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그냥 뭐 서로 난장판인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이 제일 힘들지.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못하지 마. 방탕하게 살지 마. 놀지 마. 옛사람의 구슬로 돌아가지 마. 사사로운 사욕을 쫓아 행하지 마. 옛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 잘못하지 마. 그래봐야 네 머리로 돌아가는 거 다 경험했잖아. 왜 네 인생을 또 하는 게 아니니?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잘못해서 힘들어? 오케이. 힘들다는 게 아직 네가 근육이 안 커서 그래. 이거 여러 번 해보면 근육 키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면 할만해요. 그쵸? 지속적으로 하면 할만해요. 지속적으로 하면 할만한데. 운동도 처음에 일주일 힘들고 처음 한 달을 이제 두 달, 세 달 해봐요. 뭐 힘들어요. 아침에 하면 괜찮아요. 일주일만 쉬어봐요. 다시 나면 다시 힘들지. 그렇잖아요. 공부도 내가 손에 잡고 하다 보면 하는데, 기도도 내가 손에 잡고 하다 보면 하던데. 난 옛날에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욕도 처음에 먹을 때 힘든데, 이 사람들 다 나고 하는 거 알면 한 1년 있으면 그냥 잘 기억도 안 나요. 아, 참, 이 사람들 싫어하지. 이거 그냥 근육이 생겨요. 욕 먹는 근육. 막,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데 너무 막, 안타깝고, 그것도 뭐, 처음 얘기지.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그치. 내가 잘못했으면 나 진짜 그 사람 나 욕한 거 하나도 안 기분 나빠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해서 내 욕하고 다녔는데 뭐가 내가 억울해. 야,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 욕을 하고 다닌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대놓고 목사한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신정 성도에 누가 있습니까? 없지. 넌 할 수 있잖아. 못해요? 안 해요? 오늘도 했는데. 그래, 알았어. 잘못했어. 미안해. 녹음해서 빼줄게. 응?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억울한 걸 얘기하고 다니고, 그걸 갖고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욕하고 자는 건, 내가 미안하다고 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욕을 하고 다녔어. 그럼 걔가 나쁜 놈인 거지. 뭐 신경을 써, 그걸. 걔가 나쁜 놈인 건데. 왜 나쁜 놈이 나빠서 나쁜 얘기하고 되면 왜 내가 신경 써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우리 신경 별로 안 쓰는데.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돼요. 원래 걔들은 날 싫어하지. 왜?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끝이잖아, 사실. 지금 남의 성경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떠나시죠, 교회를. 안 떠나시면 내가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지금 없지. 방향에 다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뭐가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괜찮아요? 근데 좀 매번 같은 거에 의해서 너무 여러분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젠 좀 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 내 인생에 일어난 시험과 연단들 시험과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에서 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따위는 내가 좀 달려들어서 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한마디에 또 막 완전 낙담해가지고 또 2, 3일 날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 사람 말과 행동대로 내가 좀 당당히 대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죠. 연단받고 싶죠. 성장하고 싶죠. 여러분, 그건 훈련으로 돼요.
그럼 반복 훈련. 그럼 이론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훈련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저번에 이러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세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시절에, 20대 때, 나쁜 사람이었던 시절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아, 그때는 제가 막 착한 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고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때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실 필요 있어요. 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맞대응을 잘 못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 물론 여러분 기준에서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입장에는 충분히 못한 걸 수 있어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집에서 가면, 그리고 집에 가면 전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나. 제일 많이 한 건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반발을 잘 못하겠는 거야.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자꾸 막 뭔가 서럽고 좀 눈물이 나고 그럼 아빠는 이거 왜 그러니? 이거 왜 울지? 약간 이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신 분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시는데 그건 논리로 대응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깨졌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나. 당연히 도표를 짜보고 논리를 진행해보고 경우의 수를 하고 이러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럼 나 이렇게 얘기했다. 친구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을 키우세요. 난 이래요 라고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약간 취약점 부분이 있으면 근육을 키우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싶잖아요.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연단을 받아야지.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잘못된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시는 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는 거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 필요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뭐예요? 근성이에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반복된 얘기지만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퇴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가 처음엔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조금 참고 부드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막 이러다가 설교를 그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진심이 툭 나온 것 같은데 입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정신을 차려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고 왜요?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피로 세워진 소아시아 교회들이 정말 구원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한다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하던 대로 다시 그리스 문화, 상남 문화, 세속 문화, 즐기는 거, 노는 거 이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은 퇴행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그 상태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나요. 이 사람들이 퇴행하잖아요. 퇴행적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으시면 이런 부분을 읽을 때 베드로의 동기부여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정리하고 여기까지 봅시다. 맨 먼저가 뭐라고 했어요? 맨 먼저가 정치구도에서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피해자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에 원래 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것은 처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방만한 행동인데 그게 아니라 연단과 사역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제일 원래적인 큰 그림이 베드로가 1장, 2장에서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데 베드로전서는 1장, 2장에서 베드로는 이걸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관점을 해석하는 걸 놓치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제자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제나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 속에서 너를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뭐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반복적 영원성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구도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3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구절이 길어요. 그럼 사람들은 날리는데 핵심단을 뽑아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하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이건 과거죠.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하셨어요? 산소만 있게 하셨어요. 산소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업. 나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거듭난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산소망의 미래를 향하여서 지금 유업이라는 현재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구도 속에서 너를 해석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 이 현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상황과 조건이나 컨디션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해석이 사라질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거듭남의 과거와 산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현재 유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난 어떤 상태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와서 저기를 향해서 가는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노동자의 입장에 나가 있다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세 해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해석이 된 거예요? 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은 너무 단단하고 이상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라는 구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쵸? 해석 틀이 무너진 거예요. 나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한 과거, 나는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과거, 하지만 되지 않을 미래, 망연자실한 현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어디서부터 온 구도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정치 권력의 힘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회 질서, 이 세상도, 저 사람도, 저 구조도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망연자실이 오니까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 지금의 너의 유업 상태를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이 유업을 썩어지고 변해버리는 더럽혀지는 유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네가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이 프롬트, 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내 산소망 있게 하시고 지금 그 소망을 향해서 유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구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그럼 오늘 내가 뭘 할지만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내가 뭘 할지만 중요하죠. 포커스가 거기 딱 가게 되죠. 그렇죠? 쟤들이 저래서 이게 없어지죠.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의 유업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난 오늘을 뭘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의 생각이 가게 되죠. 여러분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목회도 가끔 복잡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가 이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역량은 없어 보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간단해. 난 어차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을 해요. 끝. 그렇잖아요. 그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난 아침에 깨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난 오늘 뭘 하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주게 달리는 거고 그럼 난 오늘 뭘 하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어서 이 산소망 앞에서 내 오늘 유업이 뭐냐 중에서 오늘 뭘 하지를 제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 소망을 믿으면. 이 구도 속에서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유업 가운데 있다라는 이 구도가 깨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버리는 거.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저렇고 난 피해자고 세상을 받고 싶은데 망가지가 않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난 좀 놀아도 되고 이런 식의 구도로 나를 해석해버리니까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구도를 바꾸지 마세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세를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며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았느니라. 5절도 되게 좋은 구절인데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보통 이제 문장이 어려서 잘 못 읽는데 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며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었다. 핵심 나만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와 미래, 잠정적인 내 현재부터 from, 여기서부터의 앞으로의 미래, 지금 가까운 미래는 어때요? 말세로 표현되죠, 그쵸? 말세라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말세에 뭐가 있어요? 예비하신, 구원이 있죠, 그쵸? 이 구도로 가죠. 나는 말세라는 어려움을 지나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만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유업은 뭡니까? 뭐예요? 믿음이죠. 내가 말세라는 어려움을 지나 구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그 구원을게 믿음으로 가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 그렇죠? 이 믿음의 확실함이란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건 네가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게 믿음의 확실함이죠. 이 믿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표현해요. 금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금은 불로 태우면 녹아서 없어져. 근데 믿음은 안 없어져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항존성을 갖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뭘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 내가 믿음과 은혜의 흐름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은 예외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믿음의 법칙이 안 통해 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금, 불로 연단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리고 뒤에는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권력에 치이고 있건, 그게 지금 부모나 남편한테 치이고 있건, 내가 지금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있건, 내가 이 사회 구조에게 치이고 있건, 아, 내가 이런 권력에 치여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통하네.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권력은 권세고 진리고 당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 치이면 그 권력이 당위로 나에게 접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이건 되게 순진하고 나이브한 얘기고 실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죽겠고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죽겠고 내가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러니까 죽겠어.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건. 내가 전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롭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땅땅하네 단단하네 안 바뀌네. 그래서 난 망연자실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어느 지점에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소멸되면 이게 진리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지. 죽음이면 이게 어떻게 역동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게 역동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 구도가 유지된다는 걸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권력, 정치권력, 그리고 직장권력에 부딪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산 소망이 있고 그 산소망이 있다면 나에게 오늘 감당해야 될 유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유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석에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 해석이 무너지는 거에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구도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부터 뭐 너 권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맨 처음부터 우리는 사전 정보 없기 때문에 설명의 순서를 거꾸로 간 거고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황을 아니까 베드로는 앞단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의 구도를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니네가 누구냐?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니? 너희 가운데 거듭남 있고 산소망 있고 지금 유업을 있는 중이잖아요. 그건 안 없어지는 거잖아. 너희가 말세를 살아가지만 거기 항상 구원이 있지? 그 구원은 너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잖아. 그 믿음은 안 없어지는 거잖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기억할, 너희가 예수 믿지? 이 구도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유명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을 쓸데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쵸? 버려지는 거고, 하지만 이 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주춧돌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과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짓고 있는 과정으로 너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 읽자요? 그럼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벌어진 돌이에요. 가정 권력에 좀 치이고, 직장 권력에 좀 치이고, 사회 권력에 좀 치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벌어진 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망연자실해서 그냥 함부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주춧돌로 해서 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 이 찬양을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러프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 아버지를 부른 즉 너희 나그네 시대를 두려움을 지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외모는 뭡니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세례받아서 이게 외모고 행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산소마을 향해서 오늘도 유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한 게 행위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있을 때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어떤 거에 너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자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직장이 좋네 안 좋네 돈이 있네 없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네 대우하지 않네 너는 여기서 나그네야 나그네 왜 여기서 너를 부르는 거로 네 이름을 적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앞에도 이름을 적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 지금 정상이야? 난 지금 하나님께 주는 그 산소마을 향해서 유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 관점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지금 두려워해야 돼. 왜? 네 발로 하나님에서 걸어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네 발걸음으로 네가 하나님 밖으로 걸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보배로운 피로 됐다를 위해서 이 주춧돌 개념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으로 집을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 노동자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제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재산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냥 직장 상사가 깨니까 내 진짜 남편이 뭐라고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사회 구조에서 네가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구도 속에서 너를 발견하고 망연자실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쵸? 그 유업의 구도에서 나를 발견한 난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치?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러면 말미암아 자기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순서를 거꾸로 강의를 드렸어요. 이제는 겪고 제대로 된 순서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구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정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내가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는가? 내가 복음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는가? 내가 거듭나서 산소망을 향해서 유업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했고 잘했고 여러분 지금 유능하고 무능하고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뭘 해내지 못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현상적인 얘기고 잠정적인 얘기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더 나은 삶을 구현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난 그 과정성 속에 있는 게 내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 과정성 속에 있는 그렇죠? 그게 소유된 백성이고, 그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준을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점점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도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면, 거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쵸? 그럼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내적 구도를 가지고 내가 상황에 들어와요. 내적 구도를 가지고 내가 상황에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상황에 들어오면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네 없네 이게 내 핵심이에요? 내가 놀자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죠. 이게 상황에 딱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얘가 바뀌냐 안 바뀌냐 좋은 평가를 받냐 못 받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서 딱 들어오면 그때 중요한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지같이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딱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뷰에서 보니까 이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멋있는 거야. 이 구도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야. 이 구도가 나를 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나그네라고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난 세상에 구경하면서 난 지구별 여행자 이게 아니야. 그래 세상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러 가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감이 저쪽으로 천국시민권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 정체성과 구조 해석이 거기서부터 딱 온 상태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기서 딱 행동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딱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 내가 이렇다 저렇다 되게 피해자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피해자처럼 얘기했던 기본 구도라고 하는 게 그냥 세상이 환경이 되게 좋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섭섭하던가 혹은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쟤들이 나한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억울하던가 근데 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답답하던가 혹은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와서 그냥 낙담되던가. 그러니까, 나 오늘은 함부로, 뭐 오늘 뭔가 할 게 없고, 왜? 내가 해도 저게 바뀔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제, 이렇게 되던가. 이 구도인 거죠, 그쵸? 이 두, 이쪽 정의가 내 현재로 왔을 때 태도를 만드는 거고요. 저쪽 해석이 내 태도로 왔을 때 현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상황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들을 좀 합시다. 아, 지역적인 얘기들 한 네 가지만 하면 오늘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했네요. 마무리하죠. 한 20분 남았으니까. 4장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전 4장 7절을 되게 좋아해요. 4장 7절, 8절,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이게 되게 큰 위로와 격려죠. 그것 때문에 뭐가 큰일 날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다 맡기세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방탕하면요 영원히 잠듭니다. 생활을 함부로 하면요, 생각이 잠들어요. 그럼 거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는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어떤? 내가 근신을 해야, 기도를 해야, 말씀을 읽어야, 내가 원래 생각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원래 그 해석, 그 유업의 구도 해석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해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신해야 깨어요. 왜요? 안 그러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뒤돌아다니면 삼킬자를 찾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쪽 생각으로 넘어가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쵸? 너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믿음을 굳건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제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너만 특별히 고생하는 것처럼 억울하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는 일정한 통증을 동반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힘든 건 뭐 누굴 탓해. 남이 잘못해 내가 힘든데 원래 좀 그래요. 그렇게 힘든 게 여러분들이 연단이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다 이런 믿음의 권한을 감당해 가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일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능력의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연결돼요.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신 상태에서는 여러분한테 마음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협소인님 여기까지만 하죠.
베드로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의 신학적 특징이, 근데 이게 서신서여서 베드로가 자기의 신학을 펼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툭툭 나오는 부분인데, 가장 큰 부분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동일하고요. 그렇죠? 베드로나 동일하고 뭐 모든 부분이 동일한데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신앙의 그 항존성보다 역동성을 더 강조합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이거는 뭐 변함이 없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고요.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식의 액센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대를 두려움을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계속 이 역동이 있어야 된다는 ING형으로 믿음을 표현해요. 그렇죠? 생명의 사고라고 표현을 합시다. 믿음은요, 믿음은 영원해요. 하지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책상 같은 게 영원하듯이 영원한 게 아니라 나무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게, 믿음은 영원한데 살거나 죽을 수 있어요. 더 잘 살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이걸 역동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는 게, 우리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항존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믿음의 논리가 안 먹혀. 근데 믿음의 논리는 일시적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논리가 항존적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일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속적인 내 이 세속적인 구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유업의 구조를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저랑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인데도 나는 구원받은 생각 문제가 없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에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뭐야, 구원의 확신 개념, 그건 확신하지 마시고 제발. 베드로가 확신 안 한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라고 했는데, 나그네스 두려움을 지내라고 했는데, 그쵸? 구원의 확신 개념이 어디로 가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내 그것을 다 규정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다시 교리적으로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이 포기됩니까? 그럼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간다, 천국 가 됐냐?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요. 됐어? 천국 가요. 축하드려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본 사람 무슨 생각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정말 주대로 살기 싫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왜 그 얘기는 그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속 주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나 고3 때 너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막, 그럼 천국 가? 그래, 가자. 그럼 가야지, 뭐. 아, 근데 뭘, 그렇게 주뜻대로 살 생각은 없어? 왜 끝까지 주뜻대로 안 사도 천국 가는 거 맞는지를 왜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해? 그럼 그렇게 확인하는 의도가 뭐야 도대체?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텐션이라는 게 필요한 게, 여러분 운동 안 하고 함부로 먹고 그러면 살찌고 몸 약해지고 이러면 아 다시 좀 해야겠다 이런 긴장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영적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야 그렇게 계속 설탕만 먹고 이렇게 먹으면 죽어, 진짜 죽어요? 이렇게 내일 죽어요? 근데 정말 그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하면 전 안 죽어 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독극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말이 좀 그래? 왜? 독극물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긴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몸이 비둔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체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게 움직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역동적으로 내가 지금 이 구원에서 떠나 있진 않나? 내가 이 유업에서 사라져 있진 않나? 내가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진 않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서 내가 배제돼 있구나. 그 영혼성이 실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없구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접근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구원이 누려지고 있는지, 이 순간 나에게 구원이 누려지고 있지 않은데 과거의 은혜로운 경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니까 현재는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존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 구원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베드로의 액센트에 있어요. 그래야 텐션 있게 가잖아요. 그렇죠? 텐션 있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텐션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드로전서 좋지 않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성경 공부하기로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이 듣는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들으니까 문제긴 한데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 시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도 제 문제도 그랬고 우리 문제 돈 문제랑 권력 문제입니다. 바울도 중요한데요. 야고보서랑 베드로서 읽으세요. 돈 없어서 마음 무너지고 권력한테 치여서 그냥 방탕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그게 우리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돈에 치고 권력이 치였어요. 가정권력, 직장권력, 사회권력이 치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무기력해졌단 말이에요. 의기소침했잖아요. 그래도 방탕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할 만한 그런 걸 잃어버렸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끝 떨어진 연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 읽으세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항상 있는 패턴이니까 이 시대 한국 사회 여러분들만 당한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그럼 좀 독하게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이 글을 썼던 이후에 그들이 사람들한테 예고했던 고난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듣고 방탕한 생각을 끊어내고 아, 어떤 고난이 오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박해가 시작돼요. 이 다음에 로마에 불 지르고 막 애들 끌고 가고 불태우고 이 난리가 난다고.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기억하고 자기가 끌려가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래요라고 주저앉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파이팅 있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항존성을 거꾸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베드로가 두 번째로 되게 강조하는 건, 이제는 이게 툭툭툭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면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외부적인 세력의 이런 이 문제점, 이 그 권력적인 공격에 있어서 이걸 대항해내는 힘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구도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또 하나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계속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내가 계속 이런 태도로 갈 수 있는 힘이 이런 사람 둘이서 서로를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해줘요. 여러분 이 사람도 내가 사회적으로는 권력적으로 피해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도에서 오늘의 유업을 감당하고 나도 그러고 있어. 둘이 생각하기로. 그럼 둘이 자주 만나세요. 둘이 자주 만나서 서로 살까먹는 얘기 하지 말고 둘이 자주 만나서 야 너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야 넌 진짜 어? 서로 있잖아. 서로 잘난 척해야 돼요. 넌 진짜 멋있구나. 넌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야 정말 난 너를 보면 야 정말 아 그래 아니야 난 너를 생각하면 정말 이거 해야 돼요. 이걸 왜 못해요? 지영이 할래 나라? 오늘부터 하자. 못할 게 없어. 벌써 막 닭살을 다 미쳐버렸어. 여러분 서로 모여서 서로를 낮추면 그게 그렇게 힘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응? 서로 높이고 니는 잘하지 그쵸? 서로 높이고 진짜 뜨겁게 사랑할지라. 진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난 네가 너무 좋아 지금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쵸?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의 출발은 어디겠어요? 낮이다. 아, 이 유업을 믿고 있는 내가 너무 멋있어.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야, 난 진짜, 야, 내가 진짜 베드로구나, 베드로. 응? 내가 콜로세움에 없어 그렇지? 사실 그들과 같은 입장이야. 약간 이런 식의, 응? 뜨거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부심이에요. 그쵸? 그리고 공동체예요. 그럼 자부심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서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서로 어려울 때. 그럼 격려해주고, 그래,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구나. 우리 같이 그만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 좀 흔들릴 때, 야, 네가 흔들지 않아야지.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거죠. 함께 손을 잡는 것을 베드로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하나는 진짜 생뚱맞은 얘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3장 1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설명하다가, 이건 뭐 안 중요한 얘기인데,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면서,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들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으로는 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심판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 해서, 그럼 이 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지 마. 뭐해 뭐해. 네. 거의 이 옥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4장 후반부에서 보시면 4장 6절에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들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학을 설명하지 않는데, 베드로 신앙에서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갔어요. 툭 지옥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건드려갖고,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툭 건드려갔어요. 엄청 무책임한 행동이죠. 굉장히 무책임한 두 문장을 남기고 갔어요. 설명을 잘 해두든가, 우리가 믿게. 근데 베드로가 마치 이런 거는 다 아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라는 식으로 영으로는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들은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 아니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잖아. 그리고 육체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살 수 있게 알지 뭐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개신교 쪽에서 난해 구절이고요. 이게 캐톨릭 쪽에서 연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간 구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개신교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차마 제 입에 못 담겠어. 왜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뭐라는 거야? 제가 읽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결정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난해 구절로 남겨두는 게 맞아요. 읽으시다 좀 걸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는 난해 구절, 그냥 세컨 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은 자에게도 다시 한번 함께 주신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게 교리서예요.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펼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 찬스를 얘기하면, 그래, 나 지금은 안 믿고 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럼.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의 확신 교리가 신앙에 미치는 폐해처럼, 이 세컨 찬스 교리가 신앙에 미치는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는 여기서 열렬하게 디펜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 교리가 느끼는 폐해나,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폐해를 얘기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해가 있는데, 폐해가 있다고 해서 아예 크로스하기 어려운 구절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컨 찬스가 있다고 믿습니다. 합동증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해석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가지세요.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그쵸? 성경이 최종권. 교리를 갖고 성경을 재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나왔으면 그 난해 구절에 대해서 오픈엔딩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최종권이니까. 그걸 흔들면 개신교 전체가 흔들려요. 그쵸?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에, 어? 세컨 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지옥 가서 거기서 믿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옥 힘들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 쳐도 며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구한다고 하셔서 근데 들어가면 며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믿어요. 응? 그런 식으로 그 세컨 찬스 교리의 문제를 좀 피해가 봅시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무리하죠. 엔딩. 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시간 반 정도 강의인데, 오늘 그냥 예전에 쉬는 시간 있고 했는데, 오늘 그냥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언제 끊었는지 제가 까먹어가지고, 힘을 좀 왔는데. 마무리하자. 네. 설교, 반복. 권력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건 아내건, 어머니건 아버지건. 직장 상사이건, 이 사회 구조이건, 권력 앞에 좌절해서 스트레스 푼다는 이름으로 방탕함의 정당성을 택하지 마세요. 그 방탕의 책임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상황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에서도 걸어나와요. 믿음을 가지세요. 계속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거듭남에서 산성으로 걸어가요. 오늘은 유업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대응해 나간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근육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새로운 상을 열어가십니다. 간단하게 이 구도를 가져가세요. 간단하게.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세요. 베드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읽어보시면 국가 관련 얘기하는데도 뒤에 복음을 붙이고 가정 관련 얘기하는 데 뒤에 복음을 붙이고, 지금 직장 관련 얘기하는 데 뒤에 복음을 붙여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열받을 때나, 집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열받을 때나, 내가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열받을 때나, 그럼 내가 복음으로 내 입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를 세우세요. 왜 거기 서기 힘들어요? 왜 거기 서기 힘듭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힘들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힘들죠. 고난 당하는 것 같으니까 힘들죠. 근데 거기 딱 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염려하는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론을 가르쳐주고 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내가 대해야 하는 삶의 자세를 기억하고 그 스탠드를 거기 딱 서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구하는 태도로 가면요. 훨씬 쉽게 하루가 가요. 훨씬 쉽게. 그 하루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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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권력적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살고 그 시간 쌓이면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파져요. 딱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어땠고 누가 저땠고 누가 오케이 다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그래서 오늘 저는 함부로 살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승질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힘들어서 쉬려고. 그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쉬세요. 못하겠죠. 도움을 구하세요. 그 싸움을 싸우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밖에 못했네요. 한 더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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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루하루 늘어가는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덜 피곤해요. 훨씬 덜 피곤해요. 내가 사회에서 치여서 놀 때보다 이게 훨씬 덜 피곤해요. 왜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변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거기, 그것만으로도 희망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나를 바꾸잖아요? 좀 지나면요. 하루하루 또 상황이 바뀌는 것도 보여요. 그럼 거기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희망보다 좋은 건 없어요. 희망이 없을 때 뭐라고 놀아보시죠? 거기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두워졌던 것에 틈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오는 빛줄기를 보시고
그 벽을 깨고 넓혀서 이 어둠으로부터 걸어나가시는 구도에 익숙해지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삶의 구도를 대해나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운데 오늘도 지난번에 했던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이 혼란해지고 있다면 그걸 멈추시고 계속 베드로 전서랑 야고보서를 읽으세요. 그럼 같은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우리 돈 문제랑 권력 문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생님이 만드신 인생을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에 응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직장에 보면 직장의 권력자들이, 가정의 권력자들이, 사회 권력자들을 공격하는데, 그거에 당하고 치이고, 그렇게 당하고 치였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그럴 때 저희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희 근육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 상황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은 사실 가장 힘든 게 내일이 안 보여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다시 한번 내일이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 은혜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그래, 뭔 그림이 제일 힘들어. 우리가 너무.